대개 말썽쟁이인 아들을 둔 부모들은 너 언제 군대 가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언제 군대 가냐. 무슨 얘기죠? 군에 가서 좀 사람 돼서 와라. 뭐 이런 거죠. 철이 들고 좀 사람 돼서, 새 사람 돼서 좀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예,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군대가 좀 바뀌기를 바란대요. 군대가 좀 바뀌기를. 부모님들의 마음이 옛날에는 그냥 아들 이렇게 다 바뀌어서 나오고, 야, 저 원래는 군에 가기 전에는 철도 없던 아이가 군에 다녀온 뒤에는 막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줄도 알고 효도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르대요. 요즘은 너무 빨리 나와요. 예, 너무 빨리 철 들기 전에 나와버려요. 예. 그래서 요즘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부모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생각한대요. 병장으로 입대를 해서 2등병으로 좀 제대했으면 좋겠다. 거꾸로. 예. 철이 안 들었다가 철이 좀 들어서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러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안 됐단 얘기죠. 예, 새 사람이 안 됐단 얘기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성형 수술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가 다르고 비만할 때와 날씬할 때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몸의 일부만 고치는 거잖아요. 전부를 완전히 고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란 속사람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그거예요.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예, 옛 습관, 옛 성향, 옛 인격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비유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법을 사용해서 마치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완전히 옷을 갈아입어라. 새롭게 갈아입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꼭 반드시 행하기를 원하는 두 가지. 하나는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옛사람의 그 방탕한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그 방탕한 모습들을 다루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얘기하고 두 번째는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새 사람의 성결한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성결한 모습인지 그리고 다음에도 우리가 살펴볼 그 이후의 말씀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옛사람의 그 방탕한 모습을 좀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되지요. 그렇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분명히 똑같은 방식,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죠. 달라야 되잖아요. 마땅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군대 갔다 오기 전이나 군대 갔다 온 후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뭘해도 달라야 되잖아요. 예? 뭘해도 달라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변화. 내 안에 텅 빈 그 공간에 예수로 인하여 가득히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가득히 채워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구원 받았음에도 새 사람 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안 그렇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안 그런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하고 늘 부딪혀 있는 고민에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옛 성품, 나쁜 습관, 과거의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서 자꾸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경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죠.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옛 습관들, 옛 쓴뿌리들, 과거의 상처들, 그냥 다 치유된 줄 알았는데, 다 예수 믿고 내가 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불쑥불쑥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막 성질내고 막 화내고 앞뒤 안 가리고 막 화내고, 예, 한 번만 참으면 괜찮을 것을 안 참아내고 막 화내잖아요. 막 화내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특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나잖아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도 구원받았지만 상대방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였는데도 어때요?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싸우잖아요. 손가락질 막 하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번 새 사람 된 것만으로 만족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어느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 작용이 됐는지 모르지만 뭐 옛습관이 됐든 옛 인격이 됐든 어떤 옛 쓴뿌리가 됐든 과거의 상처가 됐든 어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옛 인격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부끄러운 옛 모습들, 상처들 이런 것이 옛사람이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생활 방식들. 이런 거 있죠. 생활 습관들, 언어 생활 뭐 이런 것들이요. 또 비뚤어진 가치관들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특징이 뭔가?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일곱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옛사람의 특징을 일곱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일곱 가지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허망한 마음이요.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 허망하다 얘기하는 거죠. 허망하다. 사실 우리는 허무하고 허망한 세상, 허우적거리기만 했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일에 매여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바뀌어야 되잖아요. 새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인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옷을 입은 것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예 습관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관계를 깨뜨려요. 신앙생활에 자꾸자꾸 뒤로 빠지게 만들어요. 위축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구원 안 받아서요? 내가 예수를 잘 몰라서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허망하다. 허망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이에요. 근데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18절 전반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다못해 스마트폰만 열어봐도 모르는 것만 있으면 검색하면 그 안에 다 정답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 내용 다 있습니다. 뭐 의학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 어디 아플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음식 먹어야 됩니까? 내용들 다 물어보면 스마트폰이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요. 웬만한 것은 다 해결돼요.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총명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서요? 지식은 넘쳐난다니까요. 지식은 무궁무진하다니까요. 하다못해 컴퓨터만 켜봐요. 한 번만 쫙 검색하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총명이 어두워져 가요. 여기서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상실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은 넘쳐난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총명이 없어서 어두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지요? 마음은 아예 굳어져 버렸지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세상에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총명이 어두워져요. 급기야 뻔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뻔뻔한 사람. 참으로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총명이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총명이 어두워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하나님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 뭐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급기야 뻔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깝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지함이죠. 무지함. 18절 중간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을 상실하여서 선악이 모호해지는 상태를 가리켜 무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지함. 판단력이 상실되었잖아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옳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보니 아닌 거예요. 틀린 것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그것이 맞는 거예요. 헷갈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지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18절 중간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얘기합니다. 여기 마음이 굳어짐은 뭐냐면 마음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마음이 마비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거나 감동하지 못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된 것을 바로 이 마음이 굳어졌다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굳어졌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감동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고백할 줄도 모르는 거죠. 마음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감동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요. 결국 이런 무지와 굳어진 마음은 결국 어떤 것을 이야기한대요? 하나님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는 일을 벌인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의 분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다.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죽음의 상태에 이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의 실존이라고 얘기하죠. 옛사람의 실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 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옛사람의 그 특징으로 살아가잖아요. 분리되어서 전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죽음의 상황들이, 오늘도 기도했지만 죽음의 영이 이 땅을 가득하게 메꾸고 있는지. 죽이고 죽는 일들 너무 쉽게 진행해요. 너무 쉽게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 너무 쉽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섯 번째는 도덕적 영적 무감각이죠. 무감각. 19절 전반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얘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옛사람이 타락의 길로 접어든 첫 번째 과정이 뭔지 아세요? 그 과정이 바로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 이런 행동이 왜 부끄러운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왜 추한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도 감각이 필요하지요. 옷을 입을 때도 감각이 필요하지요. 또 어떤 것을 판단할 때도 감각이 필요해요. 그 감각이 없이는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제대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또 제대로 우리가 대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대화하려면 기본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죠.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19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감각이 중요해요. 한번 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는지 아닌지.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아하, 그러면 전화를 하죠. 집사님, 제가 설교 준비하는 집사님 생각이 나는데 혹시 뭐 괜찮으세요? 어려운 일 없으세요? 분명히 어려운 일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겁니다. 잘 풀어내세요. 잘 이겨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감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영적 감각에 민감한 사람은 느끼는 거죠.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런데 옛사람의 특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도 무감각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무감각한 거예요. 자, 그런 결과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방임이죠. 방임. 19절 중간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라는 표현이 나요. 여기서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업, 영어로 기브업, 포기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포기의 상태를 방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의 상태. 누가요? 옛사람의 특징으로 살아가면. 옛사람의 특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지요. 방임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살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욕심으로 행하는 거죠. 세상의 욕심으로. 19절 하반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알았어요. 욕심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육체의 욕심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그런 것들에 매여서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이 따랐어요. 안목의 정욕을 따랐어요.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변화되어야 돼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나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런 욕심에 끌려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옛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꽉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꾸자꾸 어떻게 해요?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기하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욕심을 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욕심이죠. 욕심.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얘기했을까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지 마라. 내 자신을 지켜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지켜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쭉 나열하는 거죠. 이런 옛사람의 특징이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는 거죠. 돌아가지 말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난달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처럼 되지 마라. 새번역 성경에는 보다도 훨씬 더 명확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처럼 살지 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전혀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굳이. 그런데 예수 믿어도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니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20절 말씀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그같이가 뭐예요? 옛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배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대표적인 종파.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단 종파가 어디예요? 구원파. 한 번 구원 받으면 됐지. 괜찮아. 구원 받은 이후는 다 괜찮아.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맞습니까? 아니요. 틀린 얘기죠. 정말 틀린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는 분명히 신분상으로 새 사람이 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신분상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상시 옛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또 복음으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되었을 때에 그들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집트에 돌아가면 먹을 것도 충분하고 잠잘 것도 충분한데 왜 이 고생을 시키냐 하죠.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와서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처럼 새 사람 되었으면서도 옛 사람의 습관과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 옛 사람과 새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수없이 많이 겪고 살아가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내 안에 있는 새사람과의 부딪혀 갈등하는 이 갈등들은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에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죠. 벗으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죠. 자, 새 사람의 성결한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확실한 증거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확실한 증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 이제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살리셨대요. 새 사람 되었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 되었다.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증거 확실하죠. 너무도 분명해요.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새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 된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하려면 예수님을 부인해야죠.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은 마음이 허망하거나 굳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늘 여인을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음이 허망해지셨습니까? 마음이 굳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옛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에 날마다 열려있는 사람. 복음의 진리에 날마다 정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갖게 되는 사람. 그 사람, 날 언제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열려있는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요, 새 사람은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허망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것,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진리를 갈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평생 어쩌면 옛사람과 이 새 사람 사이에 오며 가며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허망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날마다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면서 날마다 진리를 갈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새 사람의 특징은 무지의 어두움이 아니라 지식의 빛에 이르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무지의 어둠, 무식하게,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빛에 이르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거 놓치면 제대로 말씀을 못 보는 거죠.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첫 번째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게요.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기서 이야기하는 듣고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대단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단히 차이가 있어요. 듣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래야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듣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물론 들으면서 알게 되죠. 들으면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예배 때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예. 배워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깊이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도록 하잖아요. 예. 배워야 돼요.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신학자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변화도 일궈내지 못하는 그런 류의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활의 변화가 없는 회심, 제자의 삶이 없는 구원의 확신을 제공하는 경박한 복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사이비 복음이다. 참된 믿음은 변화의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얘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변화도 일구어내지 못하는 그런 유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 생활에 변화가 없는 회심.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참회기도 하잖아요. 매주마다 참회기도 해요. 그런데 삶에 변화가 없어요.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 시간으로 좋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생활에 변화가 없는 회심. 제자의 삶이 없는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을 경박한 복음이래요. 경박한 복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할 사이비 복음이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는 거, 듣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듣는 구원을 넘어서야 돼요. 듣는 구원을 넘어서서 가르침을 받는 구원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쓴뿌리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자꾸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복음은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듣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의 과정을 넘어서라는 거죠. 칭의의 과정을 넘어서서 어떤 과정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칭의의 은혜는 경험했어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죄인이었지만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어요. 칭의의 가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칭의의 가정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의 가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가정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할 때요, 우리가 근육운동 하잖아요. 근육운동. 이 근육운동이라는 것은요, 이미 주어진 몸의 근육을 단련하는 거예요. 없는 근육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근육을 단련해서 근육을 키워가는 거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지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점점 성장시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요.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건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능력을 강하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우선적으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죠. 과감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입는다, 벗는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그런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진리를 탐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날마다 구하는 은혜들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너희들의 생각의 태도를 바꿔라 이게요. 너희들의 생각의 태도를 바꿔라. 영어 성경 CEV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이 너희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 본문이 성령이 너희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또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 말은 뭐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새롭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는 거예요. 새롭게 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곧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산다는 것은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자꾸 묻는 거. 내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내 사고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발전시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발전시켜라. 이게 여러분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얘기하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지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옛사람처럼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징을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래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뭐냐면 참된 의로움, 참된 거룩함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발전시키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의를 발전시키고 진리를 발전시키는 삶이 돼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될 것.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원상 목사님이 지은 새 사람이 되라 하신다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이 시를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조용히 한번 들어보죠. 새 사람이 되라 하신다. 새 마음으로 맑은 샘물처럼 넘쳐 흘러 많은 사람들의 가란 목을 적셔 주도록. 새 사람이 되라 하신다. 예습관, 헛된 생각, 방탕한 욕심을 버리고 엄마 품에 방긋 웃는 아기처럼. 새 사람이 되라 하신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주여 나를 만져 주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 사람으로 걸어가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